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시고 깨우쳐 주셨으니 우리 영혼 속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때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3주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을 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밤 한밤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던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하고 주인이 옷을 갈아입고 그 종들을 웨이트온 서브를 하셨다. 우리가 야 그건 참 롤이 리버스가 된 아주 특별한 일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 되기를 empty, 그만두시고 사람을 썰바로 오신 자체가 예수님의 servanthood, 그 노예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전체 forest, 숲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의 추리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스터로 서브한 것 같지만 전체 그림은 예수님이 우리를 서브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서브하는 일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arable or poem 식귀와 같고 이 비유의 그 두 번째 주인과 그 노예와의 관계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17장 1절에서 10절 전체를 읽고 오늘 공부할 비유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절씩 읽어 나갑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누가는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 같이 제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제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마치 퍼스널 세크리터리 개인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왜 했습니까?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이방인 하이 오피셜 크리스천에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쓴 게 바로 Acts of the Apostles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보고서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고서를 하나 더 그분에게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이분이 뉴 크리스천이니까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자기가 주인으로 받은 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티오필레스라고는 New Convert, 마치 예수를 믿게 된 그 로만 엠파이어의 하이 오피셜에게 썼어요. 그래서 옛날 개혁 성경은 티오필로 총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그 타이틀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하이 오피셜로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썼을 때 1장에 보면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여러 사람이 많이 썼다. 근데 내가 그걸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편집을 해서 썼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누가복음이 가장 크로노로지컬해. 그 시대 시각에 맞춰서 쭉 썼어요. 나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심지어 요한까지도 쓰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그 아이티너런트로 순회하시면서 여행 선교 여행하셨던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 유대 쪽에 제루살렘 쪽에 사신 건 짧아요. 사도 요한만 요한복음만의 예외입니다. 왜?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0장까지 며칠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13장에서 17장까지는 몇 시간의 내용이 전부예요. 예, 네. 요한은 그런 점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세 제자와 달랐기 때문에 그 세 제자가 쓴 복음을 시납틱 가스펠이다 관점을 비슷하게 썼다 하고 요한은 그 관점이 전혀 다른 입장에서 써서 그 공관 복음 시납틱 가스펠에 넣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을. 요한은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근 뭐 90세까지 살았다고 보니까요. 그 입장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 퍼스널리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관계에 들어있어서 혜택을 누렸는가 하는 관점에서 써나가니까 예수님과의 그 퍼스널 릴레이션십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가지는 사랑의 초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져온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많이 써놓았죠. 요한복음은 가장 퍼스널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누가는 가장 객관적인 입장으로 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객관적인 입장으로 썼다. 이 자기 자신은 예수님하고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져본 적이 없이 그 퍼스 핸드 익스피리언스 한 사람들이 쓴 자료들을 모아서 학자들 생각은 바울도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 말고는 없잖아요. 같은 제루살렘이 있었어도. 그러니 마리아와 요한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내용들이 베드로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마리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처럼 누가는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는 이방인 테오필로 하이 오피셜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공부하기에는 효과가 더 좋아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님의 그 비유들을 가장 많이 쓰셨거든요. 그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동양권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방인들이라도 같은 이방인들이라도 백인들, 유럽인들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아무래도 라떼란 말을 써야 되는데 라떼는 제가 시골에 놀러 가면은 모순들이 있다고요. 난 뭐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모순이 뭐 덫을 놓아서 토끼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처마 밑에 손 밤에 전등으로 비춰가지고 해서 새 알 꺼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보통 집에 있던 슬레이브예요. 우리도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바뀐 거지 일본 사람 들어오기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모습하고 주인들만 있었어요. 근데 모습 숫자가 시리즈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90%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population에 어떤 사람은 70%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 많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유에서 주인과 머슴인 슬레이브가 나오면은 특별히 성경을 1800년 말에 번역했을 때 한자로 막 썼지만은 그걸 읽는 한국인 우리 조상들은 이해가 아주 쉬웠어요. 좀 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야, 머슴이 낮에 실컷하고 지금 이제 그 주인 그 오참이죠. 한 3시에서 5시 사이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차리로 일하다가 들어왔어. 그럼 주인이 아, 너 이런 데 수고했구나. 그러면 주인이 정신 나간 거지. 무슨 머슴한테 뭐 수고했다 고맙다 말을 해. 머슴은 당연히 와서 너내밥 차려. 그러면 예 하고 가서 손 씻고 다밥 차려고 갖다 놓는 거지. 그 모습 보고 아, 너 이제 고생했으니 너도 이제 어? 나하고 같이 먹자. 그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혀 이상한 거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 그 비유 시작하시는 자체가 7절이 그렇게 돼요. 이게 가능하겠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능하겠어? 그 뭐를 생각합니까? negative, affirmative가 아니라 negative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no라고.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뭐 인간은 다 평등하니까 노예는 있을 수 없고 지금 흑인들이 들고 일어난 게 뭡니까? reparation. 너 미국 잘 사는 백인 너희들은 두고두고 우리 흑인들에게 100년이고 200년이고 다 갚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너희들은 끽소리 못해. 너희들은 인휴밍 가장 비인간적이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거 다 가져가도 너희들은 한 말이 없어. 여러분 그게 Black Lives Matter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차려라는 거예요. 그 아이비리그에서 지금 이제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백인들이 꺼려요. 왜? 코타에 안 넣어주니까. 역차별은 일찌감치 되었던 거죠. 네. Reverse discrimination은 이미 있었고 참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 대통령 역사에 오바마가 제일 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네. 그러니 그 Caucasian Christian들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아 연구를 많이 해도 그들이 쓴 논문이나 여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동양 문화를 경험을 못한 사람, 이해를 못하니까 그 입장에서 자꾸 쓰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 일찌감치 에라빅에서 혹은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흑인들이나 중동인들은, 즉 그리스도인 에라빅들은 이게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에라빅을 전문으로 공부한 분들은 신약성경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에라빅으로 쓴 커멘터리나 이런 게 많은데 저희들은 한 달 걸쳐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요. 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의 입장이고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에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낮에 가축을 치거나 밭 일을 하고 돌아온 노예에게 오후 늦게 식사 준비하라고 주인이 말하지 주인이 너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게 가당키나 해? 리버럴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종차별주의자. 사회 계급을 만든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성 혐오주의자, 미소지니스트. 그 다음에 성차별자, 섹시스트. 그 다음에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 문화의 사회 차별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두개인으로 아니 바리새인으로 남성 우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썼다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유를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섹시스트고 여성 차별주의고 혐오주의자니까 그렇게 썼다고 자기 생각을 성경에 넣어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 피오에서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만 듣고 있으면 나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말이 있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스피커하고 리스너들이 하나가 되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가 돼요? Fundamentalist, 근본주의자고 바이블을 글자 그대로 믿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게 세이튼이 하는 false prophet, false teacher들의 작전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의 작전입니다. 조금 전에 민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철저하게 믿고 따랐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그렇죠?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을에서는 주인과 노예와의 그 스테더스 릴레이션십이 확실히 구분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물론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섬기러 오신 게 확실하기에 우리가 저번에 3주 전에 했던 누가복음 12장 비유였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지 성경을 받으러 왔다 안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노예 종의 스테더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카네이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이 뷰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봅시다. 저번에 공부했던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자신을 기다리던 노예 종들을 밀테블에다가 다 기대게 하고 그들을 웨이터온 대접을 했어요. 종과 주인의 롤이 바뀐 것일 때 우리가 야 진짜 그럴 수가 있나 할 게 아니고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신이 죄인들이 노예를 섬기는 주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 비유에서 17장 7절에서 10절에서 이 미드리스턴의 그 빌리지 촌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다지 큰 부자가 아닌 집주인이 한 명의 노예나 종을 책임지고 살면서 그 노예와 주인과의 그 캐주얼한 날마다의 모습이 특별한 게 아니다. 와, 노예를 데리고 있네.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자만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명 정도는 다 일하는 노예를 두고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청중들이나 제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모습이다. 어촌이나 농촌, 일꾼 대신에 아예 노예나 종을 집안에 살게 하며 일을 시키는 것은 그 내추럴한 피나멘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자기 아버지하고 노예들하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기억나요? 예수님 불렀더니 노예도 아버지도 배도 그만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뭐 그분들이 부자라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집은 다 노예를 하나씩은 데리고 있었다는 뜻이고, 또 네거티브한 사이드, 부정적인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쓸 정도로, 노예들이 될 정도로 가난해진 사람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0년마다 있을 주빌리일, 신년에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도 거의 이제 지켜지지 않는, 그렇게 돼버린 참 비참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3번, 이 단어 노예, 슬레이브란 말이 꼭 부정적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를 그냥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다. 노예는 주인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어그리먼트 계약서를 쓰고 하는 임플로이가 아닙니다. 주인은 노예가 하는 일에 도덕적이나 경제적인 컴펜세이션을 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노예 종이 주인에게는 충성해야 하고 자기 듀리를 다 해야 할 책임은 노예가 있어요. 명령받은 모든 일을 노예 종이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컴펜세이션도 그리고 돈도 받은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이나 미드리스트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4번, 주인은 노예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 포지션이니까. 반면에 노예종은 주인에게서 자신의 삶이 이 주인 집에 있는 동안에 안전해, 보장이 돼. 그렇게 주인에게 자기 듀리로서 일을 할 뿐이지 노예는 삭시나 컴펜세이션을 전혀 기대 안 하고 충성만 다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찾아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equal status, 동등한 신분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주인 대신 아버지의 외아들이에요. 자신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예수님께서 유노레를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빚진 거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eternal life를, 영원한 삶을 예수님이 빚졌어요. 2번, 주인은 자신의 종이 주인에게 당연히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할 것을 require, 요구를 해요. demand를 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 의무를 다한 노예에게 주인이 땡큐 합니까? 그를 필요조차 없습니다. 3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노예요 종들이다. 왜 배반한 사탄의 자녀로 가버렸는데 다시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이터널 라이프를 빚진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노예로서 자신들의 스테이터스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인께 obey,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리스너들, 청중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비유 속에 노예 같은 마음 자세와 액션, 행동을 그들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모든 제자들은 이 비유 속에서 노예처럼 주인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주인님이 우리를 recognize 한다거나 우리에게 compensation을 해야 될 필요조차 없는 노예일 뿐입니다. 이게 그릭말에 참 영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냥 우리 한글도 말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데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이, 무익이라는 단어가 unprofitable라는 단어가 뭐 useless라든지 worthless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럴 말 알죠? 도덕적인 사람. 그러니 아주 타락한 사람을 IM으로 immoral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다 할 때는 A를 넣습니다. amoral이라고 그래요. 그건 도덕하고 상관이 없어. 해가 뜨고 지고 이거는 도덕하고 상관이 없어요. amoral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욕을 하고 막 삿대질하면 이거는 immoral, 비도덕적이죠. 여기에 지금 이 그릭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favor, 영어로 favor, grace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에게 grace를 found 받았기 때문에 no need, without need. 우리는 주인님에게 인정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해야 될 need가 아예 조차 없어요. 그 뜻이에요. 그게 쓸모없다. 불필요한 사람의 노예란 뜻이 아니라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주인님께서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노예입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익한 노예란 뜻의 무익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주인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는 노예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노예란 뜻이 아니고 주인님이 우리에게 오한 게 없는 노예입니다. 되려 우리만은 주인님께 모든 걸 오우합니다. 다 빚진 겁니다. 그래서 이 코테이션 마크 아닌 걸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의무를 다한 걸 뿐이며 주인님의 recognition이나 compensation이나 reward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노예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셨다. 노예가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confess할 때 자신이 주인에게 전혀 무익하다, useless, worthless 그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인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필요도 이유도 전혀 필요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인님은 아무 의무도 없는 우리가 가진 의무를 당연히 해야 할 노예일 뿐이라는 개념으로 노예 스스로를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해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야, 이해가 됐어?
네.
오케이. 4번. 구원은, salvation은 은혜입니다. free gift,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노예나 종에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보상이나 삭스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지요. 그게 필요 없는 노예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외아들이요. 그분의 에이전트인 대리자인 예수님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듯이 노예의 신분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대리자 되신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은 노예인 동시에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을 두 가지로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노예라는 표현도 쓰고, 하나는 steward, 매니저라는 표현도 씁니다. 둘 다를 씁니다. 노예라는 표현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한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 노예고, 매니저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물들을 맡기신 일을 우리가 룰하고 매니저해야 되는 그 자리로서 해야 되는 거고 이두 가지 더블 펑션을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있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 주인과 노예의 비유를 예수님이 저번에는 너무 큰 그림이라 우리가 놓친 비유를 설명하셨고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알던 것을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의 의미가 뭔지를 개개인이 정확하게 그 existence, 그 reason for our existence,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빚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의 생각과 뜻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움직이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